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평안이라는 제목입니다. 작년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신학교 강의 때문에 한 번씩 이렇게 고속도로를 달려야 합니다. 아침 일찍 차를 몰고 이제 고속도로로 나아갔는데 그날따라 아침에 고속도로 위에 안개가 촉한 거예요. 한치 앞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날까 봐 비상등을 깜빡깜빡 켜놓고 조심조심 천천히 운전을 했습니다. 또 뒤에 차가 오는지도 이렇게 살펴보고 앞에도 또 살펴보고 그러면서 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조금 안개 속을 이렇게 헤쳐나가니까 옆에 차 몇 대가 사고가 나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차가 부서지고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긴장이 되어가지고 조심조심 이제 운전을 했습니다. 기도도 하게 되죠. 그렇게 한 10분쯤 갔나요? 갑자기 시야가 착 열리는데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밟았죠, 그냥. 예. 여러분, 염려가 우리 인생의 안개처럼 이렇게 다가옵니다. 고속도로 몇 킬로 구간을 안개로 짙게 뒤덮을 수 있는 그 물의 양이 그 안개의 그 모든 양을 이렇게 물로 응축시키면은 이 컵 한 컵 정도 양이랍니다. 이 한 컵에 들어있는 물을 자그마한 안개 알갱이로 이렇게 나누어 보면은 약 600억 개, 한 컵의 물로 약 600억 개의 알갱이를 만들 수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시야를 가리고 고속도로를 가리고 또 산을 덮을 수 있는 이런 안개들이 실제로 그 물의 양은 한 컵이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안개가 사실은 별것 아닌 거예요. 학자들에 의하면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염려나 근심, 걱정거리들 거의 90%나 95% 정도는 다 쓸데없는 것, 일어나질 않는 일들, 그런 것 가지고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한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 예배에 오늘 이 자리까지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했습니까? 아이고 죽겠네, 죽겠다 이런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지난 세월 잠 못 자고 근심이 이루었던 것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아 있습니다. 멀쩡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하는 고민의 10개 중에 9개 이상은 사실 거의 대부분 쓸데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근심과 염려가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근심이 막 내 마음속에 안개처럼 다가오고 염려가 막 안개처럼 내 마음을 뒤덮을 때는 좀 가만히 기다리세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계속 묵묵히 나아가다 보면 어느 틈인가 이 근심이 사라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근심과 염려의 짙은 안개가 내 삶을 이렇게 뒤덮을 때에는 늘 어떤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느냐면 그 본체, 그 본질은 별것 아니구나, 물 한 잔밖에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염려의 실체 대부분 다 보잘것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도 바다에 나가면 파도가 늘 일렁이듯이 인생의 바다에 근심과 염려가 없을 때가 없습니다. 계속 파도처럼 일렁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이 세상에 아무런 걱정도 없이 아무런 문제거리도 없이 살겠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비현실적입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환상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똑같이 인생의 문제와 또 근심 걱정거리들과 씨름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무엇이 다른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그 근심과 염려를 극복하며 전진하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예수를 잘 믿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사명 감당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혀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사도 바울은 염려할 것 투성입니다. 이제 감옥의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또 자신의 몸은 또 병들었고 자기가 세운 교회들은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고 핍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고민이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바깥에 있는 감옥 바깥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분명히 이 염려의 문제를 극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에게 막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어떤 삶의 요소들, 또 걱정과 근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문제들에 직면하면 여러분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예? 이 걱정, 근심거리들 빨리 사라지게 해주세요. 주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가 100%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하시지만, 그러나 그 기도가 가장 지혜로운 기도는 아닙니다. 오늘 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7절에 보시면은 기도 응답이, 염려에 대한 기도 응답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이 응답은 근심, 걱정, 고민거리, 그런 문제들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을 평강으로 지키신다는 의미입니까? 그렇죠. 두 번째지. 고민, 걱정, 근심거리가 그냥 적극적으로 사라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고민이나 걱정, 근심거리 때로는 하나님의 때까지 좀 그냥 두십니다. 그런데 꼭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응답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나 그 근심, 걱정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도록 평안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문제를 이길 수 있고 그 근심과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평안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응답의 시작이, 기도 응답이 문제가 사라지거나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이 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심령에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이 임한다면 그것은 이미 응답이 시작되는 것입니까? 예, 이미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런 식으로 응답하시는가? 우리에게 문제가 적각 사라지는 것, 그것이 꼭 좋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근심과 걱정거리들을 이길 수 있는 우리의 인격적인 능력, 신앙적인 실력을 갖추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더 축복된 응답인 거예요. 왜요? 어차피 인생의 바다에는 근심, 걱정거리 늘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근심과 걱정거리를 어떻게 다루느냐, 이 믿음의 실력, 이 인격적인 능력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있어도 염려가 많은 또 그런 시대 속을 살고 있고, 또 염려와 씨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어버려 두시는가? 도대체 하나님은 이런 염려 속에서 씨름하며 살아가야 되는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가? 오늘 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으로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합니다. 성경 곳곳에 하나님의 평안에 대한 약속은 많이 나타납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하면, 무엇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느냐 하면 평안을 주시겠답니다. 그런데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하고 달라요. 이 평안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이때 뛰어나다고 하는 단어는 예, 탁월한, 압도적으로 우수한, 비교할 수 없는 이런 말입니다. 세상에서도 우리한테 이런저런 평안을 줍니다. 여러분, 뭐 우리가 막 마음이 산란할 때 등산을 가도 마음이 좀 평안해집니다. 어디 가서 바닷가를 거닐어도 마음이 좀 평안해집니다. 어떤 분들은 술을 마셔도 좀 평안해집니다. 또 마실까 겁나는데. 또 어떤 분들은 예, 또 뭐 마음을 수련한다 그러고 최면술을 받으러 다니고, 예, 상담을 하고 단전 호흡을 하고, 그래도 조금 평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평안은 뭡니까? 다 사람이 만들어내는 평안, 사람의 속에서 솟아나는 평안, 사람이 개발하는 평안, 세상이 주는 평안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구하는 평안, 하나님이 우리한테 약속하신 평안은 뭐냐? 우리 안에 있는 평안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평안이 아니에요. 우리 바깥에, 이 세상 바깥에서 주어지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평안입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 아십니까? 평화, 평화로다. 그 다음 뭡니까?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내 마음에서 내가 개발하는 평안이 아니라 하늘 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인 거예요.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가운데에 이 평안을 맛보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맛보지 못해가지고 예수를 믿고 교회는 다니는데도 계속 마음이 근심이 있고 불안이 있고 그게 막 시달리는 거예요. 예? 너무너무 시달리니까 그냥 힘들어합니다. 그럴 때 누군가가 예? 저기 내가 저기 가서 수련을 해봤더니 참 좋더라. 그래서 뭐 단전호흡을 하는데 데리고 가거나 뭐 뇌호흡을 하는데 데리고 가거나 마음 수련을 하는데 데리고 가거나 예? 또 심지어는 최면술을 하는데 데리고 가거나 그래가지고요. 참 안타깝게도 어떤 성도들은 주일날 예배 자리에 안 오고 거기 설기대가 거기 가가지고 가부좌 털고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예? 그거 좀 이렇게 예? 마음 평안을 얻어보려고. 또 어떤 성도들은 어때요? 최면술을 하는 데 가서 예배는 드리고 최면술을 하는 데 가서 앉아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주시는 더 탁월한 평안을 맛보지 못해서 일어나는 비극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분이 있습니다. 제가 상담도 하잖아요. 맛을 봐야 맛을 안다고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위로부터 주시는 우리 안에 있는 평안이나 세상에 있는 평안하고 다르다고 했어요. 이 평안을 맛봐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 많고 이 스트레스 많고 이 근심과 염려와 걱정거리 많은 세상 속에서 성도가 천국의 능력과 천국의 평안을 맛보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라니까요. 이것은 맛봐도 되고 맛보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평안을 맛보려면은 하나님의 이 평안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뭐 해야 됩니까?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돼.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평안이 있다는 사실도 몰랐고 또 그 평안을 하나님의 평안을 믿지도 못했어요.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릇을 만들어 놓아야 받아서 담을 거 아니냐고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모든 지각에 뛰어난 탁월한 하나님의 평안을 위로부터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7절에 보니까 이 평안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평안이 우리 마음을 지킨다고 할 때 이 지킨다는 헬라어 원어가 어떤 뜻이냐? 군대가 주둔해서 방어를 한다. 군대가 주둔을 해가지고 보초를 선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지킨다는 것은 그냥 뭐 숨 좀 쉬고 훈련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평안 누가 여러분 평안 빼앗기고 싶어서 빼앗깁니까? 힘이 있어요. 세력이 있어요. 특별히 성도들의 마음의 평안을 빼앗고 믿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고요. 누굽니까?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두루 찾고 있는 세력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으로 우리 마음이 딱 보초를 서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초 서주시지 않으면 빼앗겨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가 찾고 구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살펴보면은요, 우리가 그냥 다 예수 믿고 그냥 사는 것 같지만 우리 주변에는 특별한 의미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평안을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조금 하죠. 저는 오래전에 20년도 더 됐습니다. 운동을 하다가 어깨를 좀 다쳤어요. 그때는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그래서 뭐 지금도 크게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통증을 느끼는 정도죠. 그런데 이게 이제 언제 문제가 되느냐면 막 과로를 하잖아요. 예? 막 과로를 하고 피로가 제대로 풀리지 않고 이렇게 되면은 어때요? 이 통증이 점점 퍼져가면서 등 쪽으로 이렇게 불쾌감이 막 생깁니다. 자, 여기에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도 어때요? 이렇게 뭐 다치거나 또는 연세가 들어가지고 몸이 약하면은 다 여기저기 약하거나 고장난 부분 있지요? 없습니까? 없는 분은 저를 찾아오세요. 만들어 드릴게요. 다 있어요,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자그마한 몸의 불편이나 고통은 무엇처럼 생각할 필요가 있느냐면, 물론 치료도 받아야 되겠지만, 따라 합시다. 내 인생의 동반자. 그러니까 약간은 우리 고통을 좀 데리고 살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누구하고 대화를 했는데, 세상에 세상에 고통의 고수를 제가 만났어요. 이분은 약 10여 년 전에 크게 교통사고를 났습니다. 아마 그때 하나님 좀 제대로 안 믿고 좀 뭐 딴짓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맴매를 좀 크게 맞았어요. 그런데 그때 병원에 실려갔는데 사실상 사형선고 된 거예요.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온 가족들이 막 기도하고 매달렸더니 기적같이 살아난 거예요. 살아났는데 후유증이 있어요. 회복이 되었죠. 후유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0년이 지났는데 그 사고가 난 지 이 목뼈하고 이 척추 쪽하고 이 안면신경 쪽으로 후유증이 많아가지고 통증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개월에 한 번씩 꼭 병원에 가서 새롭게 진단을 받고 또 이렇게 수술을 해야 돼요. 근데 뭐 이렇게 뭐 찢고 뭐 이러는 수술이 아니라 뭐 이렇게 주사기를 가지고 하는 수술이래요. 예? 근데 제가 만난 그날도 전날 목뼈에 뭐 이렇게 주사로 집어넣는 수술을 받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사느냐고. 아프지 않느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합니까? 아, 왜요, 목사님? 아픕니다. 예? 한번 아프기 시작하면 정신이 없을 정도입니다. 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아,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내색을 안 하느냐고. 예? 지난 몇 년 동안 이분이 그렇게 고통, 아주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가 뭐 어깨 좀 아픈 이런 고통은 다른 거예요. 그냥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는데도, 예? 내색을 별로 안, 내가 그렇게 아픈 사람인 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저도 처음에는 막 아프다고 울고 불고 난리를 치고 지랄을 좀 했습니다. 아,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자꾸 해도 아픈 게 호전이 안 되는 거예요. 더 악화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맨날 아프다고 막 징징대니까 자기 옆에 있는 가족들이나 자식들이 보기에 너무 민망한 거예요. 하루 이틀이죠, 여러분. 10년 세월입니다. 그래서 몇 년째 되는 어느 날 내가 이걸 내 혼자서 감당해, 조용히.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다시금 좀 이렇게 지내다가 통증이 막 격심하게 밀려오면 어떻게 하느냐, 방에 조용히 들어간답니다. 아니면 사람 없는 화장실 같은 데 들어간대요. 거기 가가지고 문 딱 걸어 잠그고 막 운대요. 막 울면서 뭐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힘들어요, 지금 괴로워요, 막 이렇게. 그런데요,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면은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데 느낌이겠죠, 기분이겠지만 뭔지 모르지만 이 통증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어떤 마음의 힘, 내면의 힘을 공급받는데요. 그 눈물 딱 닦고 나오면 또 이겨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난 세월들을 버텨온 거예요, 이분이. 예? 제가 우리에게 부임한 지난 4년 1개월 동안에 그분이 그렇게 고통과 실험하는 줄 몰랐다니까요. 예? 여러분, 뭐 그 고통이 사라지고 그게 뭐 회복되고 안 되고 이걸 떠나가지고 이분을 지탱하는 능력의 비밀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 문 딱 걸어 잠그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그때 뭔가 하나님과 이분 사이에 주고받아지는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진통제나 주사약으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하나님의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분을 붙들고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멀쩡하게, 예? 멀쩡해 보여요. 그런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 이 통증계에는 선배님이시다 그래가지고 제가 탁 손을 잡고요, 90도로 탁 선배님하고 큰절을 올려드렸습니다. 1990년 가을입니다. 전라남도 목포에서 또 교통사고가 일어났어요. 하여튼 교통사고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덤프트럭이 목사님이 몰고 가던 자동차 옆구리를 콱 들이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목뼈가 부러졌어요. 여러분, 목뼈 부러지면 최소한 사망 아니면 전신마비입니다. 근데 살아나셨어요. 목 아래는 완전히 마비가 돼버린 거예요. 전신마비. 그때 당시 이 목사님이 교회 개척한 지 5년 됐답니다. 성도님들이 한 60명 모였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런 큰 사고를 당하고 또 교회가 힘들어지니까, 세상에, 교회 성도님들이요, 그때 그냥 아이고 이제 끝났구나 그러고 싹 도망가는 성도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대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어. 그래서 여러분, 도망가지 마세요. 자,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끝까지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 고통처럼 생각하면서 그 목사님과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목사님이 병상에서 그 성도들을 보니까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목회를 포기하려다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 나한테 소명을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절망과 씨름하면서 그 전신마비 상태에서 사모님이 휠체어로 끌어도 되고 이래가지고 그 상태에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신방 다니고 사모님이 고생했겠죠. 자,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성도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예? 저런 와중에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저렇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그 모습을 보고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강단에 서 있는 모습만 보더라도. 예? 그러면서 더 뜨겁게 기도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이상하게도 절망하고 이제는 끝장났다고 근심과 염려로, 예, 그렇게 낙심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계속 밀려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믿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계속해서 평안을 따라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계속 목회를 감당했대요. 그 몸을 가지고. 그런데 그 평안이 계속 지켜지니까 세상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목 아래로부터 신경이 되살아나는 거예요. 신경이 부활을 해. 그래가지고 손가락이 움직여져요. 발가락이 움직여져요. 그리고 이렇게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기능들이 점점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여러분 걸어 다닙니다. 부흥에 다닌다고 바쁩니다. 그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목포에 지금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목포 사랑의 교회 백동조 목사님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평안으로, 세상의 능력으로 설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 일을 하거나 어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뭐 몸이 아플 수도 있고 이런저런 핑계거리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계속 전진하면요,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하나님 이런 기적도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례 다 뭡니까? 이 두 사례 다 기도했을 때 예외 없이 주어지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평안인 거예요. 응답의 시작은 하나님의 평안인 줄 믿습니다. 그 여러분 가운데 이미 이 응답을 받은 분이 있어요. 그런데도 자꾸만 이 마음에 주시는 이 평안은 응답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자꾸, 예, 환경이나 문제 해결 그것만 응답으로 생각하니까 이 마음의 평안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평안이 임하고 있는데 자꾸 그거 보고 낙심하고 이 평안을 자꾸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 평안을 끝까지 지키고, 유도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굳히기. 끝까지 이 평안을 빼앗기지 않고 1년, 2년, 3년, 10년 굳혀가면 인생의 역전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기적은 평안을 따라 나타나는 거예요. 이미 우리 심령에 평안이 주어졌습니까?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염려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지침이 나옵니다. 실제적인 지침. 자, 먼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염려거리들을 말하죠. 모든 염려거리들. 거기에는 크고 심각한 염려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자그마한 것, 사소한 것. 이거는 뭐 예? 아스피린 하나를 먹으면 사라질 정도의 염려거리조차도 모든 것,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걸 뭐라고 했어요? 다만 그걸 뭐라고 했어요? 모든 일에 모든 염려거리들을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는 어떤 성도인가? 조금 문제가 탁 이렇게 떠오르고 염려가 탁 이렇게 다가오고 근심과 걱정이 막 안개처럼 나한테 밀려옵니까? 그러면 그 순간 바로 어떻게 합니까? 큰 근심거리든 작은 근심거리든 그 순간 바로 그걸 뭐로 역전시켜냅니까? 기도로 바꿔내는 거예요. 아무리 저기서 막 공격을 해도 어때요? 착, 착, 착 이러면은 여러분 예? 문제에 시달리지 않는 거예요. 역전을 시켜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람이요, 학자들의 연구 보고서입니다. 생각이 게으른 사람, 마음이 게으른 사람이 정신병에 잘 걸리고요, 마음의 병에 잘 걸린답니다. 예? 막 부정적인 생각과 나를 파괴시키는 생각과 마음이 밀려오는데도 그거를 바꾸어, 생각을 바꿀 살 방도를 찾지 않으려고 가만히 있으면 어때요? 게으르잖아요. 가만히 있으면은 예. 그러면 병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게으른 사람이 정신적인 또는 정신적인 마음적인 문제에 많이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 내면이 부지런한 사람, 생각이 부지런하고 마음이 부지런한 사람은 나쁜 생각이 몰려오고 근심과 염려가 몰려옵니까? 착각 회로를 바꿔 다른 살리는 생각을 한다니까요. 자, 여러분, 제가 신방을 가보면은 이 성도님의 가정이, 이 성도님이 평소 때 열심히 청소를 하는 분인지 아니면 지금 목사가 신방하기 때문에 한 시간 전에 난리법석을 떨었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딱 압니다. 예. 몇 군데만 딱 손가락 싹 꺼보면 알아요. 예. 자 여러분 어때요? 목사가 신방하기 전에 계속 난리법석 쳐가지고 막 벼락치기 해가지고 청소해 놓은 가정은 어때요? 그 가정은 매일 신방해 줘야 됩니다. 그 가정의 깨끗함을 위해서. 그런데 평소 때 아주 그냥 열심으로 쓸고 닦고 청소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 때 먼지가 떨어지기 전에 공중에서 먼지를 낚아챕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부지런한지요. 예, 설거지 예? 그릇 하나로도 제깍제깍 씻어냅니다. 그런데 그거를 막 일주일째 한 달치를 쌓아놔 보세요. 예? 그러면 거기에 바퀴벌레 생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게으른 사람은요, 평소 때 깨끗하거나 쾌적한 환경을 못 누립니다. 부지런해야 되는 거예요. 부지런해.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평소 때 염려나 걱정거리 올 때 그때마다 계속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어드려가지고 하나님의 평안을 맛보는 사람은, 그 영혼이 부지런한 사람은 근심에 눌리거나 염려할 틈이 없어요. 기도하러 전환시키니까. 그런데 어떤 성도들이 근심 걱정에 눌려 사느냐? 보통 때에 게으른 사람, 영혼이 게으른 사람. 예? 근심이 딱 밀려옵니다. 염려거리가 밀려옵니다. 염려가 왔네, 근심이 왔네. 쌓아놓는 거예요. 예? 일주일째씩, 한 달씩, 또 1년씩. 그래놓고 어때요? 뭐 부흥회 같은 때, 또는 막 어떨 때 한번 왕창 은혜 받을 때, 또는 막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질 때, 그때 와다다다 막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난리법석을 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좀 시원하고 해소될지 모르지만 또 일상으로 돌아가면 또 그냥 집이 아니죠. 구석이죠. 집 구석. 예? 그러니 여러분, 게으른 성도, 영혼이 게으른 성도가 예? 침체되고 근심과 염려에 묶여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부지런한 사람, 다윗을 보세요. 다니엘을 보세요. 마음이 민첩했다 그러잖아요. 영혼이 부지런했던 거예요. 이런저런 문제들 다가오더라도, 근심 걱정거리 다가오더라도 그때그때 하나님께 계속 아뢰었잖아. 다니엘을 보세요. 이제 왕이 명령을 내려가지고 죽게 되었는데도 그때도 하루 세 번씩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영혼이 부지런한 사람은 근심과 걱정에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부지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도 여러분 근심 걱정거리 잔뜩 갖고 나왔습니까? 빨리빨리 주님께 기도로 역전시켜 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일상 가운데 자그마한 그러한 근심 걱정거리도 순간순간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9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을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설명합니다. 자 여러분, 평안한 사람 곁에 가면 무엇이 전념되어집니까? 평안함이 전념되어집니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걱정하는 사람 옆에 가면 어때요? 나도 모르게 불안해지고 초조해집니다. 우리 하나님의 속성, 우리 하나님의 본질이 평강의 하나님이래요. 그러니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그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면 자연스럽게 무엇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옵니까? 평안이 흘러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어요. 평강이 깨어지고 근심과 염려가 막 힘들 때 문제와 씨름 하려고 하지 말고 평강 주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얼마만큼 기도해야 되는가? 그 기도를 얼마만큼 해야 되는가? 실제로 나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맛보아질 때까지 그 정도로 깊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더 크고 심각합니까? 그러면 실제로 이 평강이 맛보아질 때까지 더 깊이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약속대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안을 주신답니다. 지금부터 약 150년 전에 유럽에 큰 기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들, 저항력이 약한 어린아이들 먹이지를 못하니까 애들이 많이 죽었어요. 아기들이. 그런데 어느 해지는 들판에서 초라한 행색의 젊은 부부가 서로를 쳐다보다가 슬픈 기색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부의 모습에 발 밑에 보니까 자그마한 관이 하나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 관 속에 무엇이 들어있냐면 얼마 전에 굶어서 죽은 자기 아기의 시신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얼마나 비통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습을 이제 곧 묻으려고 하는데 그 모습을 화가가 그 모습을 그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그림을 가지고 선배 화가한테 찾아 이 그림을 좀 평해달라 그랬더니 그 선배 화가 그 그림을 보다가 이 부부의 슬픈 사연 또 이 자연 환경이나 그 기도하는 모습 다 참 그림이 좋아 보인다고. 근데 한 가지 걸리는 게 있다고. 이 부부 발 밑에 있는 이 아기의 관 이건 아무래도 좀 부담스럽다고. 그래서 그 관을 치우고 거기에다가 희망의 상징, 곡식이 담겨있는 바구니를 하나 거기다 그려놓으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을 지우고 그 위에다가 곡식을 담은 그 감자를 담아놓은 그러한 희망의 상징으로서의 바구니를 하나 바꿔 그렸어요. 딴 건 그대로 두고 그랬는데 글쎄 그 바구니 하나 바꿨는데 관 대신에 그림 전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인지 아세요? 우리가 잘 아는 밀레의 만종이라는 그림입니다. 한번 보실 거예요? 나와라 뚝딱. 예. 저기 보세요. 지금 저 장면 그 그림 그대로입니다. 근데 저기에 원래 그 그림 이렇게 덧칠한 장면 거기에 저와 같은 관이 놓여져 있었어요. 예. 지금 저 관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한번 저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슬픔이 밀려오지 않습니까? 인생의 비통함과 근심과 염려가 밀려오지 않습니까? 예? 완전히 그림이 다르게 해석되잖아요. 자, 근데 이제 바꿔보십시다. 자, 저기에 이제 그 안에 감자가 들어있어요. 감자 들어있는 바구니가 저 안에 들어있습니다. 어때요? 그림 전체의 분위기 평온하지 않습니까? 수학을 마치고 열심히 일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부부의 감사기도로 우리가 해석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화가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다른 것 그대로 다 두자고요. 여러분의 뭐 삶의 여건이 달라지거나 환경이 다 달라지지 않는다더라도 우리 마음에 죽음의 생각, 파괴적인 불안과 염려와 근심의 생각, 그 관을 지워버리고 대신에 평강의 바구니, 그것만 바꾸어 놓아도 우리 인생 전체의 분위기, 우리 인생 전체의 그림의 분위기가 다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슬픔과 근심과 비통함으로 가득한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까? 아니면 평안함과 감사와 희망으로 충만한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관을 뽑아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그림, 우리 심령 속에 평안의 바구니를 넣어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솜씨를 의지해서 우리 한번 기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평안 아닌 세상의 평안, 세상의 값싼 평안, 인간이 만들어내는 평안을 구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평안을 구하기를 소원합니다. 내 마음에 존재하고 있는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근심과 염려의 관을 뽑아내어 주시고 이제 내 심령 속에 하나님 부어주시는 평안의 바구니, 평안의 생각으로 채워 넣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제 인생 전체가 평안으로, 감사로 해석되어지고 그러한 분위기가 넘쳐나는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평안이 열방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하면서 이 시간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 이번 여름 단기 선교를 떠나는 미얀마 공산국가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 자리에 소수의 성도들이지만 또 교회가 있고 또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그곳에 파송되어진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와 협력하는 선교사를 통해 여름 단기 선교 활동이 진행될 터인데 미얀마 땅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역사가 또 이번 여름 단기 선교팀들 효과적으로 미얀마 땅을 섬길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오. 다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편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예수 이름 높이 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
하나님, 평안의 약속을 받지 못한 자처럼 세상 것들로부터 위로와 평안을 받으려고 많이 방황했었습니다. 이것저것 헛된 것들 따라다니며 안식과 평안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그 마음 회개하고 내려놓습니다.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하셨고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뛰어난 하나님의 평안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약속 붙잡고 순간순간 모든 삶의 문제와 걱정, 근심거리들 그때그때마다 모아두지 아니하고 순간순간 호흡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 기도하겠사오니 이 시간 그러한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 평강이 흡족히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평안의 능력이 흡족히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날마다 우리를 죽음의 파괴로 몰아가는 우리 마음의 관을 뽑아버리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의 바구니를 늘 우리 마음의 간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 전체의 분위기가 달라지게 하시고 우리 인생 전체가 평안과 감사 속에 들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또 인생의 바다로 내어보냅니다. 수많은 걱정, 근심, 염려거리들이 파도처럼 밀렁이고 있는 현장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시겠습니까? 약속 붙들고 기도하며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겠사오니 순간순간 심하다 때마다 하나님의 평안으로 붙드시고 그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천국의 능력이 온전히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평안이 날마다 모든 근심, 걱정, 기도 제목들 묵혀두지 아니하고 순간순간 하나님께 들고 나아가 기도함으로 그 평안 맛보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한 주간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